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두 번째 시간, 제목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지난주에는 제목이 혹시 뭔지 아세요? 1. 야, 맞습니다. 오늘이 2니까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1 맞습니다. 소제목이 뭐였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정근이라 하라. 아니라 그냥 예수라 하라. 네, 이런 제목이었어요. 자, 오늘 성경 말씀 우리 다 같이 또 일어나서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 말씀 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절씩 아주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탄절마다 거의 읽었으니까 50년 교회를 다닌 사람은 최소한 몇 번 읽었을 것 같아요. 50번요? 천만에. 성탄절도 안 읽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많이 읽었는데 오늘 말씀은 어쩌면 다시는 안 읽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레뇨가 수리아 종독되었을 때에 첩번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속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침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성경 말씀 아주 오롯도롯하게 잘 읽으셨죠?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첫째, 대충 읽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 얼렁뚱땅 읽지 말아야 된다. 세 번째, 아무렇게나 읽지 말아야 된다. 네 번째, 그냥 읽지 말아야 된다. 이렇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니까 정말 곤두세워서 글자 하나하나도 우리가 정말 묵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첫째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그때는 무슨 얘기였느냐면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산골 시골 동네에 처녀인 마리아를 찾아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그런 노티스를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다는 사실을 처음 들었던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마리아였어요. 아무도 그 얘기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우리의 구주가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걸 너무 많이 듣고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그 엄청난 비밀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소식을 처음 들었던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바로 마리아였다는 것이죠. 처녀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천사를 통해서 처음 들어요. 그 처녀가 뭐 대단했겠어요? 그 마리아가 뭐 훌륭했겠어요? 그 마리아가 무슨 권사님이었겠어요? 아, 그 마리아가 무슨 뭐 교회 전도사님, 목사님이었겠어요? 그리고 서기관, 대제사장 이런 아니었어요. 그냥 산골에 있는 결혼 앞둔 처녀였는데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첫 번째 감격에 대한 순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그렇게 노티스되고 알려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오늘 직접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한번 가보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1절부터 7절 말씀까지만 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그러기 앞서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우리가 이 흐름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장 2장, 누가복음 1장 2장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순서대로, 마태는 마태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기록하니까 이 탄생의 이야기가 우리가 소위 시계별로, 시간별로 이렇게 딱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1장 2장, 마태복음 누가복음 1장 2장을 정리를 제가 해봤어요. 한번 볼까요, 그 표를? 바로 이렇게 정리해요. 이걸 잘 보세요. 이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마태복음 1, 2장, 누가복음 1, 2장인데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5절까지가 이제 먼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요셉의 이제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그리고 나서 요셉에게 나타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의 잉태를 알려주는 이야기가 2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에는 3장 23절에서 38절까지가 마리아를 계보를 중심으로 해서 족보가 또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족보는 마리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올라가서 하나님께 올라가요. 하나님, 그 다음에 아담 이렇게 올라가는 족보가. 그런데 마태는 누구까지 올라가죠? 아브라함까지밖에 안 올라가요. 아브라함까지밖에. 그런데 그 족보를 가만히 보면 요셉이나 마리아는 전부 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족보가 두 개 나오는데 여러분 족보 두 개 나오는 거 아시죠? 예수님의 족보가 두 개라는 거 아시죠? 처음 들어볼 수 있는 건 아니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이랬는데 요셉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후손입니다. 누구요? 다윗의 아들 누구? 솔로몬 왕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다윗 왕의 아들 나단이라고 하는 셋째 아들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다윗 왕을 할아버지로 두고 한 사람은 누구? 솔로몬. 한 사람은 나단의 족보를 타고. 그러니까 둘 다 다 다윗의 후손은 맞지요. 자, 그렇다는 거. 그다음에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우리가 56절까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전했던 그 얘기가 1장 25절에서 나옵니다. 1장 2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것이 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아, 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까지는 가브리엘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세례 요한이 태어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1장 1절에서 25절까지. 그래서 사가랴는 제사장인데 자기 아들 세례 요한, 이 사람도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못 낳았잖아요. 둘 다 다. 그런데 늙었는데도 아기를 낳는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1장 1절에서 25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까지는 사가랴가 이제 세례 요한을 낳고서 기뻐하는 노래입니다. 여기에 유명한 노래가 있죠. 누가복음 1장 26절, 그러니까 38절 이후에 보면 마리아가 엘리사벳, 사가랴의 부인 세례 요한을 이제 잉태한 그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만나가지고 엘리사벳이 마리아더러 너는 이 세상의 구주를 잉태한 복받은 여인이라. 그럴 때에 마리아가 찬송을 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를 우리는 마그니피카스라고 하는데 마리아의 찬가라고 합니다. 마그니피카스라고 하는 그 찬가가 있습니다. 마그니피카스는 1장 46절에서 55절까지 나오는 찬양인데 마리아가 자기가 잉태했다는 이거 뭐 우리 기독교 역사에 너무나 유명한 찬가죠. 마리아 찬가라고 뭐라 그랬죠? 마그니피카스라고 그럽니다. 그 찬양을 마리아가 부릅니다. 누가복음 1장 이제 57절에서 80절 그 사이에 보면 사가랴가 이제 베네딕투스라 그래서 사가랴의 찬송이 또 나옵니다. 누가 보면 두 개의 중요한 찬송시가 나오는데 베네딕투스라 그래서 1장 67절에서 79절까지 사가랴가 세례 요한이 태어남을 축하하면서 부르는 찬송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1장에서는 찬송시가, 마리아의 찬송시와 이 사가랴의 찬송시가 나오죠. 그리고 오늘 읽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39절, 바로 오늘 읽은 말씀들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3절, 이렇게 시간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마태복음 2장 1절에는 누가 나오느냐 하면 동방박사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동방박사 기사가 제일 나중에 나와요. 제가 보니까 시간을 따져보니까 제일 끝에 있어요. 태어나고 나서. 오히려 이 주의 천사들 이거보다도 늦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동방에서 이 박사들이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짠 나타나서 축하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이거 설교자들이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성경을 곰곰이 읽어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는 어디에 누워있죠? 구유에 누워있는데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집에 있는 걸 봐요. 그 얘기는 뭐냐? 시간적으로 많이 흘렀고 동방 박사가 찾아간 건 너무 시간이 지나서 이미 아기가 어느 정도 자랐던 한 살이나 두 살.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자, 이런 스토리로 오늘은 세 번째 있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적인 것은 예수께서 언제 태어났느냐, 어디서 태어났느냐, 어떻게 태어났느냐 하는 이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 탄생의 팩트, 진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누가는 굉장히 꼼꼼하게 전합니다. 누가라는 사람은 의사예요. 그래서 바울하고 전도를 다닐 때 말이죠. 바울하고 전도 여행을 다녔거든요. 누가가. 근데 다니면서 바울이 아프면 치료해주는 주치의와 같은 사람이에요. 누가? 누가? 예, 누가가 그렇군요. 누가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는 그렇게 의사이지만 또 굉장히 유명한 게 뭐냐면 역사가예요. 역사에 대해서 아주 역사에 정통한 당시에 그래도 꽤 이름난 역사가였어요. 그런데 이 역사가가 오늘 이 누가는 세상에 두 권의 책을 썼어요. 이 기독교 서적에 첫째가 오늘 쓴 누가복음, 또 하나는 뭘까요? 누가가 쓴 성경책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누가복음, 또 하나는 누가복음, 또 하나는 누가복음 2.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하나는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나신부터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인간으로서 사셨고 하늘에 올라가셨는가, 한 고난을 받으셨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성경에서 또 하나를 썼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도행전이에요. 자, 뭐라고요? 눈을 감으면 이 소리가 안 들려요. 누구라고요?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이니까. 그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인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베드로, 요한, 빌립, 바울 뭐 등등 많은 사도들이 예수를 전한 것, 복음을 전한 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가 쓴 책은 굉장히 기독교적으로 중요한 게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을 전한 사도들의 초기일. 사도행전이 없었으면 우리는 초대교회에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몰라요. 복음이 전파된 사실을 기록한 것이 누가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갔구나, 바울이 에베소에 갔구나, 빌립보에 갔구나, 데살로니카에 갔구나, 아덴에 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는 따라다니면서 그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좀 힘들더라도 눈을 뜨면서 우리가 잘 들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누가가 쓴 책 처음에가 뭐? 또 하나? 이거는 아시고서 생각해요. 자,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는데 오늘 예수의 태어나심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하는 것을 그냥 쓰면 되는데 누가는 역사가니까 다른 기록자들과는 관점이 달라요.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이때에, 야 놀라운 단어가 있어요. 이때에, 다 같이 해볼까요? 이때에, 어느 때요? 그렇죠, 이때죠. 바로 이때. 어쩌면 이거는 예수님이 태어날 거라고 알려줬던 그 시점, 또 예수님이 태어났던 시점, 하여튼 바로 적어도 이 예수가 태어나던 그 상황을 이때라고 표현해요. 이때에 여기에 보니까 가이사 아구두스도,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구레뇨, 이런 유명한 당대의 통치가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1장 5절에, 누가 보면 1장 5절에 보면은 유대왕 헤롯이 나옵니다. 역사가가 지금 예수의 태어나심을 기록하면서 세상적으로 어쩌면 굉장히 유명한 이런 통치자들의 이름을 세 명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헤롯 왕, 우리가 헤롯 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왕이 누구라고요? 누구요? 헤롯 왕, 이러면 틀리고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헤롯 대왕 이래야 됩니다. 다시, 누구요? 왜냐하면 헤롯은 아들이 세 명 있었는데 그 아들들도 다 헤롯 왕이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헤롯 왕 그러면 헤롯 왕 누구 이러면 그 다음에 내가 좀 모르는 게 표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헤롯 대왕 이래야 된다. 누구요? 헤롯 대왕이. 헤롯 대왕은 그 당시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때까지의 이 유대 지역을 전체를 총괄하는 왕이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당연히 유대 사람이어야 되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도 한번 볼까요? 우리? 지도 잘 보이나요? 이게 지금 유대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는 여기, 이건 사마리아입니다. 여기는 사마리아, 여기는 뭐라고요? 갈릴리, 이 일대를 갈릴리라. 이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일대, 여기는 사마리아, 이거는 유대 땅입니다. 유대 땅.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잘 아는 팔레스타인입니다. 이, 그럼 이거는 뭘까요? 하얀 데는? 네? 야, 우리 이병택 집사님 잘하네. 그럼 요거는 뭘까요? 갈릴리에서부터 요래 내려오는, 요기는 사해입니다, 사해. 그럼 갈릴리에서 내려오는 요 강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요단강이라 그럽니다. 자, 지도 한눈에 딱 드러났죠? 이 헤롯 대왕은 어디 출신이냐 하면 유대도 사마리아도 갈릴리도 아니고 바로 이두메라고 하는 여기 출신입니다. 이두메. 이두메는 옛날로 말하면 에돔이에요. 에돔.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 그러니까 유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 헤롯 대왕은 유대 왕이 아니라 유대 왕 노릇을 하고 있는데 정통 유대인 출신이 아닌 바로 이 에돔 출신의, 이두메 출신의 왕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싫어요.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 헤롯 왕은 왕이 되고 나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합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이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짓습니다. 점수를 따려고. 그런데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져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완성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헤롯 대왕.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을 다시 지을 정도로 이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점수를 따려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그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 유대 왕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고, 헤롯.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가이사 아구스도,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도는 누굴까요? 잠이 와요?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 황제예요. 가이사 아구스도는 옛날 본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로마 황제로서 최초로 황제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BC 31년도, 이거 뭐 세계사 역사 잠깐 공부하죠. BC 31년에 악티움 전쟁이라고 일어납니다. 악티움 전쟁은 이 여기가 이제 그리스 반도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이탈리아 반도가 있습니다. 여기쯤이 악티움인데 악티움에서 전쟁을 합니다. 누구와 누가 전쟁을 하냐면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두 사람이 전쟁, 마지막 로마의 패권을 놓고 전쟁합니다. 그런데 안토니우스가 더 힘이 세고 더 훌륭해요. 옥타비아누스는 조금 그 사람보다 못해요. 그런데 옥타비아누스라는 이 사람의 외증조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시저예요. 개살 시저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힘은 있죠.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의 누님이 이 안토니우스와 결혼을 해서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 안토니우스가 배신을 때려서 이 누님을 버려요. 그리고 다른 여자를 좋아해요. 그게 누구냐면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둘이 하여튼 악티움에서 전쟁을 했는데 거기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이깁니다. 그래서 BC 31년도에 드디어 전쟁을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4년 뒤인 BC 27년에 로마 원로원들이 만장일치로 우리나라는 이제 드디어 황제를 세울 때가 되었다. 그래가지고 옥타비아누스를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황제를 세웁니다. 아우구스투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아우구스투스는 최초의 황제가 됩니다. 아우구스투스는 가장 존엄한 자, 존귀한 자란 이런 말이에요. 황제란 말이에요. 아우구스투스. 얼마나 훌륭한지 8월 달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어거스트가 바로 아우구스투스예요. 한 달을 갖다 왕을 위해서 그 해에 한 달을 왕에게 바치는 날이에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이 사람은 말이죠. 대충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 천하를 통일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 사람이 천하를 통일한 로마 제국이 세워진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야누스라고 하는 신전이 있는데 거기에서 야누스 신전의 문이 열리면은 전쟁이 난다는 뜻이에요. 근데 닫혀 있으면 전쟁이 안 난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상을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로마 역사에 그런 적이 없어요. 로마는 늘 열어놓고 있었어요. 왜냐? 정복 전쟁을 했으니까. 근데 세상을 다 정복한 그 왕 아우구스가, 이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평화를 유지하니까 최고의, 그러니까 뭐 원로원이고 시민이고 로마 사람들이고 노랑 모두 다가 그를 갖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황제로 지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레뇨 총독. 이 세 사람이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던 시대가 어느 때냐? 헤롯 대왕과 아우구스투스가 있고 하던 이런 시대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왜 저는 이렇게 하면 아, 예수님이 그때 태어났구나. 이것을 이 누가는 왜 썼을까요? 사실 이걸 쓸 필요도 없어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는데, 아, 그럼 이때가 바로 아우구스토가 황제가 되어 있고, 헤롯 대왕이 다스리고, 이래서 그 사람들은 훌륭하고 세계는 평화가 왔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암흑기입니다. 유대 백성들한테는 전혀 기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는 로마 황제 가이사가 직접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 밑에 있는 나라예요. 유다는 자기 나라가 없이 여기 구레뇨라고 하는 총독이 다스리는 수리아. 수리아라는 건 어디냐면 지도를 보면은 여기쯤 됐다. 여기 위에가 레바논, 여기가 수리아, 여기는 요르단,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 여기는 이집트, 여기는 이란. 여러분 이렇게 대략 지도를 보면 좀 아시겠죠? 이렇게 보면 금방 떠오를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죠. 그런데 유다라는 이 민족이 그래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었는데 드디어 실질적으로 통제로 로마 황제가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영토가 없어가지고 수리아에 편입이 되어서 구레뇨라는 총독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이 아름다운 이 땅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유대인을 다스리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족속의 헤롯 대왕이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있는 때였어요. 그리고 이 약속의 땅은 유대 백성들의 약속의 땅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왕이 다스리는 땅이 아니라 처참하게 이방인의 땅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통치도 영광도 예배도 행복도 추구 소망도 아무것도 없는, 오직 사람에게만 모든 것이 바쳐지는 가장 암울한, 소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에 바로 이 유다 백성이 놓였다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저는 이 누가가 다른 성경 기자가 쓰지 않는 가이사 아구스도 구레뇨, 헤롯 대왕을 썼을 때는 의도성을 가지고 썼다고 생각해요. 사무엘하 7장 16절, 사무엘하 7장 16절에는 나단 선지자가 이제 그 다윗 왕에게 이런 언약의 축복을 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너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에게 그런 축복을 내려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이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마는 이런 상태예요. 지금 유대민족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면 인간에 의해서 무너지고 마는 것 아니겠어요? 놀랍잖아요.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의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 축복을 하는 유언이 있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자, 메시아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실로를 보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누가는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그분의 오심이 정해졌는데 인류의 역사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오실 건가? 누가는 바로 이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온 세상이, 이 천하가 인간이 주인이 되어 있고 인간이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있고 인간이 지배하고 인간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이 없어진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참된 왕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왕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는 의도적으로 아구스도, 구레뇨, 헤롯대왕을 저는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안 써도 되는데 바로 역사라는 건 묘한 겁니다. 세상의 왕이 가장 창궐했을 때, 여러분 더 웃기는 것이, 더 아주 역사적으로 심각한 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은 역사를 뭐라고 그러죠? 네?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을 뭐라 그러죠?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는 뭐라 그러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은 BC라 그러죠. 그죠?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딱 기준으로 해서 그 전은 BC, 그 다음에는 AD라 그래서 아노 도미노라고 하는 전혀 다른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그만큼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데 이 BC나 이게 언제 정해졌느냐 하면 525년에 교황 요한 1세가 디오니수스라고 하는 수도승인데 그 사람한테 명령을 했어요. 525년에 이 교황 요한 1세가 디오니수스, 너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역사를 갖다 한번 좀 다시 써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심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부터 표준역을 다시 만들어라. 그래서 예수가 태어난 걸 1년으로 해서 다시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디오니수스 수도승에게 이제 명령을 내렸죠. 그러니까 요한 1세 교황의 명령을 받은 이 디오니수스가 막 연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딱 발표를 한 게 뭐냐면 로마 제국이 소도시로 시작한 것이 기원전 BC 753년이에요. 753년 전에 로마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시작되어가지고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된 그, 그래가지고 로마를 다스리는 걸 753년 지난 754년째를 1년으로 다녔어요. 그럼 그전에는 뭐예요? 로마가 세워져 했던 거고 이제는 황제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태어나신 걸 계산해 보니까 요때가 754년이 아니라 753년 12월 25일이 바로 그다. 그래가지고 BC가 그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오니수스가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예수님이 딱 그 BC 1년에 태어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몇 년 전에 태어나셨던, 예수님이 태어나는 걸 이 디오니수스가 잘못 생각했어요. 그래서 실제 예수님은 BC 딱 1년에, 753년에 태어나신 게 아니라 그거 좀 몇 년 전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걸 이 로마 역사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을 이 누가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근데 누가가 지금 얘기하는 건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인해서 세상의 왕이 아니라 진정한 온 우주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 태어나시며.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다음이에요. 2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아우구스토가 이름이 나오는 이유는 천하에 호적을 하라는 호적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적이 바로 2절에 보니까 수리아 총독 때 전이라는 것이에요. 자, 호적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누가는 굉장히 그리스도 예수에 태어나신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호적 명령 때문에 아우구스투스의 이 호적령 때문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황제의 명령을 통해서 그걸 사용해가지고 자신의 메시아 탄생의 약속을, 언약을, 그 다음에 미리 예언을 성취를 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은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끊임없이 얘기한 게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이셨고 약속이었어요.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질 것이냐. 베들레헴 요즘에 가보면 한 2천명, 3천명 사는 작은 도시예요. 이때는 한 200명도 안 되던 도시예요. 베들레헴이 어딜까요? 지도 한번 볼까요? 베들레헴이 어디죠? 여기예요.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요것이 베들레헴이에요. 여기는 여리고 성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 요것만 조금 가나 우리 가자 지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베들레헴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있고 베들레헴은 여기서 한 7km 정도 떨어진 아주 가까운 도시입니다. 요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도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태어난다. 왜 그랬어요? 다윗 왕이 바로 이 베들레헴 출신이기 때문에. 다윗 왕이 베들레헴에서 이새의 여덟 번째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베들레헴이란 도시는 굉장히 우리가 익숙하죠. 베들레헴에는 유다 지파들이, 유다 지파들은 이 유다 땅에서 주로 여기서 살았는데 다윗의 조상들은 이 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여기서 살, 이새가 여기서 살아요. 이새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보아스예요. 보아스의 아내는 누굴까요? 루시 보아스하고 결혼해서 베들레헴에 살잖아요. 그럼 루스는 어디 여잔가요? 예루살렘 여잔가요? 바로 이쪽이 모압 땅이에요. 이 모압 땅에서 건너온 이방인 여자잖아요. 여기가 무슨 땅이라고요? 네, 아, 훌륭하네. 그래서 바로 이 베들레헴이라는 땅은 다윗 가문의 그런 집안이죠. 그런데 지금 이 요셉과 마리아는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 천사의 말씀을 어디서 들었을까요? 1. 예루살렘. 2. 베들레헴. 3. 여리고. 4. 여기 있는 나사렛. 나사렛은 바로 여기쯤 있어요. 여기가 갈릴리 없으니까 나사렛 여기쯤 돼요. 여기서 이 산골짜기에서 나사렛이 여기쯤 돼요. 여기서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성경은 여기라고 표시해놨는데 오케이. 여기서 들었다는 거예요. 이 나사렛에서 예수가 태어날 거라는 걸 요셉도 마리아도 그 태어나 잉태되고 태어날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받은 것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였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베들레헴에 가서 애를 낳느냐 이거죠. 그것이 바로 호적령 때문이에요. 3절에 볼까요? 우리 3절 한번 이름 볼까요? 호적령 때문에 2장 3절에 보면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자, 요셉과 마리아는 고향이 다윗의 후손이니까 베들레헴이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에 살더라도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어디로 가야죠? 야, 이거 공부를 하니까 굉장히 힘드네요. 설교를 하지 공부를 해. 자,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가나 저기 나사렛에 살고 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를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호적 정부에서 호적령을 내렸어요. 황제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 고향 동네에 가서 해야 되는데 마리아와 요셉의 고향은 바로 베들레헴이 남쪽에. 거기가 다윗의 후손이니까. 그래서 가나안 이 갈릴리에서 유대 땅까지 베들레헴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 내려갔어요. 그 거리가 한 40km 정도로 되는 먼 길이에요. 다시 한번 지도 한번 잠깐만 볼까요?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려면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고속도로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은 절대 지나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 땅으로는 이 사람들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배를 타고 일로 가든가 아니면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나사렛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은 요단강 요 건너편을 이렇게 따라와서 여리고에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예수님도 그러니까 매일 요 여리고성에 들어온다는 얘기가 좋아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리를 이 땅을 안 지나려다 보니까 이렇게 와서 여리고로에서 예루살렘에 요게 여리고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거리 이렇게 하면 140km 정도 되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아기도 가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 베들레헴까지 온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정말 저는 여기서 깜짝 놀라는 것이 이 호정령이라는 게 왜 했느냐면 호정령을 이 황제가 왜 내리냐면 우선 군인을 징집을 해야 돼요. 로마 군대가 강해지려면 이 저기 건강하고 싸움도 잘하는 앤디 이병택 집사님 이정근 집사 이런 사람을 지금 징집을 해야 되거든요. 군대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호적을 정리하고 조사를 해야지. 아, 이정근 이 사람 나이 60 넘었는데 그래도 그 사람 팔씨름 쎄. 그러면 이 사람은 군대로 데려가는 거예요. 징집을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세금을 받기 위해서 전적으로 인간의 통치를 위해서 인간의 왕조를 위해서 세금을 받고 군대를 소집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는 호정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호정령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이 뜻을 사용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호정령이 내려지지 않았으면은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 그 조그만 동네 시골 동네 전혀 총각이 거기서 결혼해가지고 야 우리 베들레헴 가서 애 낳자 그랬겠어요? 그랬을까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인간의 일들을 사용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셨다는 저는 이 엄청나네요. 진짜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약한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미가서 5장 2절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오리라. 그의 근본은 상고요 또 태초에니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그 작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는 것을 미가서 5장 2절에 이미 약속을 하죠. 예언을 하죠. 그것을 이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사람들은 미가서 5장 2절을 그들의 희망으로 삼고 있어요.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는 베들레헴에서 반드시 태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바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참 놀라운 거예요. 이 호정령, 우리는 아 호정령 했으니까 뭐 그렇구나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더 놀라운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이런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이 아니고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사렛에 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을 뽑으면 돼요. 예수가 태어난 그 사람을 뭐하러 나사렛까지 가서 사람을 고르겠어요? 베들레헴에서 아니면 예루살렘 정도에서만 아 예루살렘에 이런 사람이 살고 있구나. 이 사람은 제사장이로구나.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이 사내들인 회원이구나. 이 사람은 베들레헴의 부자다. 양을 5만 마리 가지고 있다. 그럼 그 집에서 만약 예수님이 태어나기로 작정을 했다면 아무 문제 없이 이런 호정용이가 필요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에 어느 처지에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갈릴리 나사렛과 같은 곳에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뉴욕에 있어서 선택할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해서 훌륭한 사람을 선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선택에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놀라운 여기서 야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사람.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 호적은 말이죠. 그 당시에 꼭 고향 땅으로 안 가도 돼요. 자기가 살고 있는 데서 종이 하나만 팩스로 보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 로마 시대는 워낙 이 저기 지배한 땅이 넓다 보니까 고향 가려면 나라가 망해요. 큰일 나요. 요새처럼 뭐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걸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호적신고를 하려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하면 끝나요. 그러면 인터넷에 띄우면 쫙 그게 다 되겠죠. 그런데 안 가도 되는데 왜 이 요셉과 마리아는 안 가도 되는 게 법인데도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갔을까? 안 가도 되는데. 또 더 해볼까요? 마리아는 안 따라가도 돼요. 마리아는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설령 이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신고하더라도 대표로 한 명만 가면 돼요. 그게 법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요셉만 가면 돼요. 그럼 마리아는 안 가도 돼. 마리아가 가야지 베들레헴에서 애를 낳지 요셉이 가면 애를 낳습니까? 그럼 마리아는 안 가도 되는 여자야. 또 로마 배우면 뭐 여자는 호적신고에 의무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자는 군대 징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세금을 내는 인두세를 내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호적에 관계도 없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마리아는 애를 가지고 있잖아요. 애를 임신하고 있잖아요. 그 140km 이 먼 거리를 여기 이게 좋은 길이 아니잖아요. 걸어서 가는 거예요. 전부 다 걸어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며칠 걸리겠어요? 엄청나게 걸리겠죠. 임까지 안 가도 되는데 마리아는 왜 갔을까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마리아는 아마 뱃속에 있는 그 아기가 이 가브리엘 선지자의 이 천사의 말처럼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고 예수라 일컫는다 그걸 아마 듣고는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요셉도 그랬을 거예요.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이래 뚜렷한 확신과 약속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는 그 약속 때문에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겁니다. 안 가도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이에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요셉과 마리아는 알았을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의 얘기를 듣고 그들은 마음속에 결심을 했을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베들레헴에 가서 아이를 낳아야 된다. 왜냐? 이 아이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이이기 때문에. 바로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베들레헴을 향했던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6절, 7절 말씀이에요. 자, 제가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이 얘기는 우리가 다 들었던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 7절. 이제 거기서 아이를 낳는 생생하게 애를 출생하는 현장의 얘기가 6절, 7절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절대 이렇게 읽어서 안 되는 거 네 가지 얘기했죠. 어떻게? 얼렁뚱땅 읽지 마라. 대충 읽지 마라. 읽는 척하면서 읽지 마라. 아무렇게나 읽지 마라. 생각 없이 읽지 마라.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절대 안 된다. 저는 놀랍게도 2000년 기독교 역사 중에서 바로 이것이 성경을 가장 잘못 읽었던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6절과 7절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걸 느꼈는지 어떤 건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요셉과 마리아가, 마리아는 배가 이렇게 불러 있고, 요셉 그래서 나사렛에서 이제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야, 베들레헴 다 왔구나. 이제 겨울인데 너무 추운데 어디 여기서 자고 이제 우리가 애도 낳고 해야지 하고 여관에 가서 아우 방 있어요? 그러니까 no 방. 여기 방 있어요? no room. 여기 방 있어요? no 방. 잘 데가 없어요. 그럼 어디서 잤겠어요? 말구유에 가서 잤어요. 거기서 애를 낳았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성경이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 보니까 이거 잘 되죠. 거기 있을 그때에 무슨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거기가 어디예요? 네? 말구유예요? 지금 말구유에 있나요? 거기에 있을, 거기라는 게 지금 어디로 갔죠? 베들레헴에 와 있어요. 베들레헴에 있을 바로 그때예요. 이 얘기는 우리는 마치 금방 요셉과 마리아가 도착해서 베들레헴에서 방 얻은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많아서 방이 없어가지고 말구유에 가서 잤다. 그렇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여기 말 단어는 뭐예요? 거기 있을 그때예요. 요셉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마세요. 금방 오늘 애 낳을 사람을 갖다가 억지로 끌고 가서 가자마자 애를 낳았다 이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이미 도착한 지가 한 달이 됐는지 열흘이 됐는지 몰라 이미 도착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을, 도착했다는 얘기 아니라 이미 있을 때예요. 거기에 있을 바로 그때에 시간이 지나서 해산할 때가 됐다는 것이에요. 6절이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때까지 아니에요. 막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막 해가지고 방 찾다 없어가지고 애는 낳아야 되겠고 그래서 낳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 이걸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도착해서 숙소를 찾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미 와서 거기서 있어요. 거기서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산 때가 돼가지고 이제 애를 낳는다는 것이에요. 그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우리는 성경을 굉장히 멋있게 만들어 보려고 우리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좀 뭔가 드라마틱하게 만들고 좀 뭔가 아주 급진적으로 참 뭔가 얘기 스토리를 해서 아주 긴박하다는 애 배가 불러가지고 이리 와서 애 낳으려고 그러는데 막 이렇게 만들고 이게 전부 성경을 잘못 읽었다. 대표적으로 잘못 읽었어요. 물론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다. 이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 동방박사는 세 사람이란 성경에 어디도 나오질 않아요. 그냥 동방박사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 선물을 세 개 가져왔으니까 각자 하나씩 세 명이 왔구나.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동방 박사들이 세 개의 예물을 가져왔다는 것이지 세 사람이 세 개를 가져왔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왜냐하면 그렇게 꼼꼼히 안 읽나 제가 누차 강조드리지만 성경은 대충 읽지 마세요. 그냥 졸면서 아무렇게나 읽지 마세요. 단어 하나하나를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워딩을 보면은 거기 있을 그때예요. 거기에 스테이 해가지고 있을 바로 그때 해산 날이 찼어. 애를 낳는다는 것도 아니라 해산할 날이 찼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7절에 보니까 맏아들을 낳았다 그래요. 맏아들이라는 게 뭘까요? 첫 번째 아들이죠.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첫 아들 예수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가톨릭은 이 맏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마리아는 애를 하나도 안 낳았다 그래요. 거룩한 몸이 되어서 그래서 영원히 거룩한 동정녀다. 그래서 마리아를 막 칭송을 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를 낳고 그 다음서부터는 요셉의 인간의 아들을 낳습니다. 많이 낳았어요. 네 명인가 다섯 명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 그 동생들이 있죠. 요셉의 그러니까 아들이고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이죠. 그 유명한 사람이 야고보. 아, 초대 교회에서 야고보 장로, 예루살렘 공회 대표인 야고보 장로. 야고보서 쓴 분이에요. 또 한 사람, 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유다. 유다서를 쓴 유다. 이거 다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런데 우리가 맏아들이라는 말을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맏아들을 낳아가지고 강보로 보자기로 싸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구유에 누였으니, 구유에 누웠다가, 구유에서 나왔다가 아니라 구유에 눕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요. 이는 이걸 크게 읽어야죠. 시작. 다시 한번요. 이는 크게 읽어야죠. 시작. 왜 구유에 누웠을까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아, 예수님은, 마리아는 말구유에서 애를 낳았구나.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났다고요? 말구유에서 태어났다. 아니, 소구유다. 아니면 양물이다. 아니면 양우리에서, 구유라는 건 먹이통인데 먹이통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나고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딨나요? 마다들을 낳았다, 강보로 쌌다, 그리고 구유에 누웠다. 이게 성경의 팩트예요. 어디에 구유에 낳았다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자, 예수님 어디에서 태어났죠? 말구유? 뭐 그것도 모르면 더 좋죠, 사실은. 왜냐하면 몰랐으니까 새로운 걸 알잖아요. 구유에 누우신 거예요. 왜 구유에 누우셨을까?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사관이라는 것이 뭔가가 이제 궁금해. 사관은 우리가 여관으로 생각하는데, 사관은 이 헬라어 말로는 카탈루마라고 합니다. 카탈루이마, 카탈루이마란 단어인데, 이거는 상업용, 사람을 머물게 하는 여관이라는 게 아니에요. 상업용으로 장사하는 이 인, 여관, 이거는 용어가 다른 게 있어요. 그럼 카탈리마라고 하는 이 단어, 사관이란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관이란 우리가 말하는 돈 내고 사는 호텔 여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어가 그렇다. 그럼 이 카탈리마라고 하는 사관은 뭐냐면 그냥 객실, 룸, 방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말을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왜냐하면 방에 있을 곳이 없었다. 방에 있을 곳이 없다. 아, 방에 왜요? 이때까지 그럼 애를 어디서 낳았어? 방에서 낳겠죠, 당연히. 구유에서 낳은 게 아니라 거기서 뭐 이미 오래 있어요. 거기 있을 때니까 거기 오래 있었어요. 벌써 적어도 상당수 있었어요. 그럼 거기서 방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말구유에서만 계속 살았지 않았어요.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럼 방에서 있었어요. 근데 애를 낳았어요. 근데 방에 놀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애를 갖다가 구유에다 눕힌 거예요. 방에서 애를 낳았는데 구유에 갖다 눕힌 거예요. 이게 뭐야? 목사님 이단이야? 내가 이런 새를 50년 기독교 다녔는데 처음 들어보는 거잖아요. 유대 땅 그 당시 고고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이쪽에 집들은요, 2층처럼 돼 있어요. 이렇게 낮고 약간 높아서 또 이렇게 된 이런 집 구조가 한 건물인데, 지붕도 있고 벽이 있는데 문에 들어가면 조금 낮게 있다가 그 다음에 약간 높아서 이렇게 2층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럼 이 2층 구조, 여기는 누가 사냐면 사람이 잠을 자고 죽어요. 거기서 주로 먹고 일해요. 그 다음에 이 낮은 쪽에는 짐승들이 거기서 살아요. 왜냐하면 짐승들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럼 문을 열고 낮은 데 들어가면 짐승 우리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 2층 올라가면 사람이 살아요. 마리아는 아마 위층에서 같이 아는 사람들과, 거기 뭐 좀 친척집인지 누구지 모르지, 하여튼 집이에요. 방에서 살다가 애를 낳았는데, 그때 아마 호적을 하러 온 사람들도 좀 있었고, 하여튼 그래서 방이, 애는 낳았지만 눕힐 곳이 없는 거예요, 방에. 그래서 방에다 안 눕히고 그걸 데리고 와서 어디다가? 이 아래층에 있는 구유통이 깨끗하고, 그거는 아주 좋거든요. 단단하게 돌로 돼 있어가지고 거기다 짚을 좀 깔고 딱 눕히면 너무 편안한 요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누웠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꼼꼼하게 읽어보니까 그래요.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죠? 근데 이 성경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구유에 누웠다는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구조가 이 구유라고 하는 저 헬라어로 파트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파트네라는 단어가 누가복음에만 네 번 나오는데 전부 이게 그런 개념으로 쓰여요. 자, 왜 예수님은 파트네라고 하는 이 구유에 눕혔을까? 방이 없어요. 사람들이 방에 가족들이 다 몰려서 위층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애를 낳았는데 애한테 넓은 칸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혹시 다칠 수도 있고 문제가, 그러니까 내려가지고 구유에다 따로 분리해서 눕혀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구유에 누우셨다는 사실. 왜 구유였을까? 이것이 신학적으로 누가는 의도적으로 여기에 굉장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는 의도적으로 구유에 눕혔다는 것, 거기다 누워놨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 예수님은 낮게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어쩌면 목자들은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찬양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 하늘의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찬송을 부르는 게 그 찬송 소리가 바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향한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 세상의 권력자들은 높은 곳에 있지만 주님께서는 낮은 메시아로 오셨다는 거예요. 낮은 곳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동등됨이신데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지금 누가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약 영접하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려 하면은 그분은 말구유에 누우신 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말구유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낮게 오신 분을 만나는 사람은 낮은 사람만 만날 수가 있습니다. 높은 데 있는 분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높아진 사람은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낮은 자가 아니면, 낮은 곳이 아니면 가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버려진 자를 찾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아픈 자에게 병 고침을 주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탄생은 바로 이런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의 이 탄생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을 이렇게 바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세상의 왕이시다. 그분은 약속을 이루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낮은 곳으로 오셔서 낮은 자를 찾으셨다.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 성탄절 의미가 오늘 우리에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이미 만났어요. 우리는 낮지도 않았는데도 낮은 척 하는 걸, 낮은 척 하는 걸 우리를 예수님은 받아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됐어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누굴까요? 낮은 자들입니다.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다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메시아는 오신 것은 오늘 성탄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아는 이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좁은 길, 좁은 문, 낮은 길,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런 삶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 예수를 모신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는 그분은 이제 낮은 곳이 아니라 왕으로 오실 겁니다. 왜?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우리는 왕이신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다시 그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메시아, 영광의 왕이 예언을 이루시고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누가가 기록한 탄생의 현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탄생의 현장을 우리가 찾아가 보았습니다. 누가는 아주 심플하게 예수님의 태어나신 현장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인간적인 이야기를 자꾸 보태고 가미하고 인간적으로 수사를 붙이고 인간들의 생각을 붙여서 예수님을 이상한 분으로 만들었습니다. 누가의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직설적으로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그냥 심플하게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은 바로 낮아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낮아진 상한 마음 속에 주님이 오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은혜가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발소리 전지질도 할 때에 예수로
하십니다.
나의 가는 이 길로 나.